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맘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킷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알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신비한 손길과 또 주님의 은총이 일마다 때마다 또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4장은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다윗이 사울 왕의 왕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16세나 17세쯤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살이었으니까 적어도 13, 4년의 세월 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노라고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십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반 동안 유다에서 보낸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데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를 훈련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쥐고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다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에 점프는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B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그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자 소위 2인자들인데 그 둘 다 그 생명지향적이지 않고 권력지향적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울왕과 꼭 닮았습니다. 사울왕이 권력지향적으로 살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이들 역시 후에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4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만용의 사람이 아니라 용기의 사람이다. 만용의 사람이 아니라 용기의 사람이다. 아브넬과 요압이 그 각각 자기들 군인 12명씩을 뽑아서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찌르게 했습니다. 참 장군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입니다.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또 요압의 세 형제 중에 셋째가 아사헬인데 그가 빠른 다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만용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 용기라는 한자가 그 날쌘 기운 아닙니까? 한자의 뜻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용은 무엇이고 용기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차이점은 삶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되면 만용이고 하나님이 되면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번 시편 18편 1절 2절과 사무엘하 2장 1절을 암송해 봅시다인데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또 사무엘하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알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예,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 잘 물어볼 때 우리가 잘 물어보는 만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예, 큰 3번 1절에서 11절은 예, 야망의 출발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집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그러니까 한쪽은 강하여지고 한쪽은 약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보셋의 그 마하나임 왕국과 다윗의 헤브론 왕국이 기브온에서 한 번만 이 장에서 본 것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두 왕국이 공존했던 2년 동안 내내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충돌을 계속된 충돌을 통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왕국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전체 12 지파 가운데 11 지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한 지파 12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분의 11이 강해지고 12분의 1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울은 이미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보셋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번 다윗은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몇 명의 부인을 얻었습니까? 우리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가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예, 아내가 헤브론에서만 6명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실 한 명 빠져있죠. 좀 이따 보겠지만 미갈까지 합치면 헤브론에 있을 때까지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섯 명의 아내와 여섯 명의 자식을 얻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그 자체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에 있게 될 그 복선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집이 이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자녀들 때문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미갈까지 포함하면 일곱 명의 아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밧세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인들에게서 최소한 자녀를 20남 1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딸은 그 다말만 나오는데 다말만 그 이 부인들이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아들들만 소개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다말은 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혔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다윗에게는 여러 첩들에게서 성경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아들,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지금 사울왕의 집안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다수의 자녀가 태어난 것은 점점 더 강하여졌다고 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증거지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안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특별히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가정에는 심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지금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윗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바르게 알고 그 부분은 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3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사울의 집에서는 누가 정권을 쥐고 있었습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으니라. 예, 아브넬인데 그 앞에 1절에서 사울과 다윗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약하여지고 강하여졌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6절로 오는 것이 내용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다윗의 그 아내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괄호 속에 묻고 예, 그것은 후에 있게 될 일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아브넬은 표면적으로는 군 사령관, 영어로 말씀드리면 warlord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의 직함 warlord에서 war은 떼고 lord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그 왕으로 옹립하게 해준 사람도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시켜주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앞에 여러 사울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려시대 무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소위 고려 무신 정권 시대인데 그때 무신들이 그 정권을 잡고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곳을 뭐 도방, 중방, 교정도감, 정방 등으로 불렀습니다. 전에 TV에 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다스리는 곳, 그 정방, 도방 이런 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합하였습니다. 합하. 우리가 왕을 전하, 뭐 폐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합하라고 그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에서 하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화 스파이더맨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그 with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큰 책임이 따른다입니다. 예, 큰 힘을 가지면 책임이 따르는 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입니다. 이 아브넬은 권세를 휘두를 줄은 알았지 책임은 잘, 올바른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D번,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무슨 일로 질책했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이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예,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왕의 첩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왕위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을 취했습니다. 그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 넷째 아들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압노는 그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둘째 갈라압은 성경에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 죽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고, 명목상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장자인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말년에 함께했던 그 처녀 아비삭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죽게 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지금 자기 욕망,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야망 또 자신의 욕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인생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2번,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이스보셋의 지적에 아브넬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며 이스보셋을 야단쳤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예, 유다의 개 머리. 예, 그 머리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그 했는데, 그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강이가 그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대가리가 있는데 아마 대강이가 대가리와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는 이 말은 내가 유다 편에서 나의 이권을 뒤적이는 개란 말이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개는 굉장히 혐오동물입니다. 또 이 아브넬의 말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울왕이 죽은 뒤에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 공신인데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고 야단치며 반항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에게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이스보셋을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은 여인이, 그러니까 리스바가 자신을 꾀었다고 합니다. 아브넬은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전가하려고만 합니다. F번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세우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예,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예,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예,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아브넬은 누가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것, 예, 이 아브넬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또 왕을 왕이 되지 못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킹메이커이기도 하고 킹브레이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떠들어도 예,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그 자기 야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사실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큰 헌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그 큰 일을 하고 나서 그 모든 권한을 자신이 쥐고 싶어 합니다. 정말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의 바른 태도는 예,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진정하게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4번 12절에서 21절은 이 야망의 과정인데 아브넬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A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우리 12절 볼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예,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는 일을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합니다. 그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냈다고 했는데 자기를 대신하여는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냥 아브넬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러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라는 말을 넣은 것은 이 아브넬의 교묘한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과 계약을 하면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즉 아브넬이 내 걸은 미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미끼는 그것을 잡으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그 강이나 연못 같은 데서 붕어를 잡으려면 지렁이나 떡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북극 지방에서 상어를 잡기 위해서는 물개를 미끼로 쓴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상어를 잡겠노라고 하면서 그 낚시, 조그만 낚시 바늘에 그 지렁이를 끼워 놓거나 떡밥을 끼워 놓는다면 아니면 작은 멸치 한 마리 끼워 놓는다면 그것은 상어에 대한 모독입니다. 상어는 그렇게 해서 잡히지 않습니다. 상어를 잡으려면 상어가 좋아할 만한 정도의 것을 미끼로 걸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넬이 내 건 미끼가 이스라엘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얼마나 더 큰 것을 자기가 요구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아브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넬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오만한 극치입니다. 아브넬은 결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리인 행세를 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아브넬과 같은 이런 악한 인간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번 이스라엘 나라를 바치겠다는 아브넬에게 다윗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나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예,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가. 그 여기 13절에 보면 나를 보러 올 때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원문적으로는 똑같은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 얼굴이 둘 다 얼굴을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입니다. 즉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잘 맺어지기 위해서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다윗이 미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옛 부인이 생각이 나서 또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오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사울왕의 후계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은 제1순위가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왕의 아들이 없으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그 선택해서 올렸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왕의 계승 순서의 제1번이 아들이었지만, 예, 그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되느냐는 각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예, 첫 번째 아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왕이 지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그 공주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행동이든지 선왕과 관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과 사울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참 슬픈 것은 사울이 이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즉 미가의 다윗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0번 발디엘은 미갈을 따라서 울면서 바울임까지 왔지만 아브넬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들,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예, 돌아가라. 이 한마디로 쓰여 있지만 정말 매몰찬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마디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한마디는 한 가정을 완전히 다 깨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폭력입니다. 다윗이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음을 말하며 자신에게 그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올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고대의 그 여성들은 인권이 참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일하는 어떤 그 노동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그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는 노동력이 일정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줬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데리고 올 자격이 있다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 발디엘은 미갈과 약 10년 정도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넬의 한마디 돌아가라 이 한마디에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던 발디엘은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남편 라이스 그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왔는데 이 보내다라는 이 말 속에는 권력자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행위를 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1장에 가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 데리고 왔습니다. 또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정문일침을 가합니다. 아무튼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참고로 이 발디엘이 바울임까지 그 울면서 따라왔는데 이 바울임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한 5, 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사울의 그 가족 중에 한 명인 시므이가 이쪽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그 이 마을을 통과해 지나갔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번 미갈을 확보한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에 최종 서명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갑은 장로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예, 장로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다.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열렬히 환호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라고 환호한 적은 있지만 다윗을 왕으로 요구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봤는데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자꾸 패전하게 되니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여론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넬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번 18절도 다시 볼까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예,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을 구원자, 즉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구원자, 즉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18절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의 왕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사울 왕의 갈등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늘 사울 곁에서 아브넬은 붙어 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예언과 대신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고 자신의 야망입니다. 또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예, 귀에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귀에 말하다는 상의하다 알려주다의 뜻입니다. 아마 아브넬은 장로들과 나누었던 내용을 베냐민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나누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브넬이 상의하고 알려준 베냐민 사람의 제1순위는 사울 집안의 사람들 즉 사울 왕가였을 것입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이전 왕과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초원에,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몰려 삽니다. 그래서 그 수컷 한 두 마리에, 그리고 암컷 한 대여섯 마리, 그리고 새끼들 한 열 마리 그렇게 해서 한 스무 마리 가까이들이 이렇게 그 몰려서 삽니다. 그 사자들이 모여 사는 그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 프라이드에서 그 왕노릇하는 수컷 사자는 한 그 왕노릇을 한 2, 3년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자가 왕노릇할 때는 제일 혈기 왕성할 때일 것입니다. 그 수컷 사자가.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용맹한 수컷 사자가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사자는 죽거나 아니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라이드의 그 리더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새끼 사자들을 물어 죽이는 일입니다. 물어 죽여야 또 암컷 사자들이 과 자기 사이에 또 다른 새끼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네일은 사울왕과 사람들에게 협박을 섞어가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 다 죽을 거라고. 내가 중간에 다리를 잘 놓아서 당신들 목숨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귀의 말로 전했을 것입니다. 이번 아브넬은 장로들에게 동의를 얻고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한 후에 2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어떻게 맞아주었습니까? 20절 볼까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예, 잔치를 배설하여 주었습니다. 아마 이때 그 미갈도 함께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함께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계약이 서로 잘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잔치입니다. 이때로만 보면 통일왕국이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넬은 사울 집안이나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올바르지 않은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하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올바르지 않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물론 과정도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통로가 될 수 있지는 있을 수는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 5번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4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다.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자식이 많아야 왕조가 안정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곤 했습니다. 그 현재를 위해서는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이 국가 번성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미래에는 국가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로 그 여러 부인들을 가졌던 왕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고려의 그 태조 왕건과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대왕입니다. 예, 다윗도 더 부강한 나라, 더 안정된 왕조를 위해서 여러 명의 부인과 다수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인데요. 예, 그는 왕입니다.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의지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힘. 그 왕이 그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다른 그 지방 호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주로 결혼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을 불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또 여러 지방 호족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의지해야 될 것이 그런 정치적인 힘이나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부,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예 솔로몬은 더 많이 예 그들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여러 부인과 자녀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의 야망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왕도 자기 생각, 자기 야망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 아브넬의 삶의 궤적은 사울왕처럼 자기 야망을 따라서 갑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면 그의 인생은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이 됩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고 이스보셋은 열한 지파의 왕이었을지라도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게 해주시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와 다수의 자녀를 두어서 그것이 가정에 크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뜻을 펼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됩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아브넬은 탐욕과 허탄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울왕의 첩 리스바를 취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아브넬은 탐욕과 허탄한 것을 따라서 살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아브넬의 최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욕망과 허탄한 것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신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순간순간에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밋밋하게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제대로 사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되게 됩니다. 나번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오늘 살핀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거리가 먼 전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뱉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수준이 또 자기 자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수준은 말의 수준에 비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수준에 비례합니다. 즉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을지라도 점점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반면에 열한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점점 더 약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는 요나단의 말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시선을 허락하셔서 현재를 볼 뿐만 아니라 미래도 함께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유익함과 바름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익함과 바름도 함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아브네일처럼 탐욕과 허탄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눈을 가지며 자기 야망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